다윗이 저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몇 발짝 걸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의 옷을 입고 몇 발짝 걸어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안으로 내 주님의 빛을, 내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볼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생각해 본다면 나도 사무엘상 9장이나 사무엘상 10장이나 사무엘상 11장에 아직도 왕으로 자리 잡기 전에 평범한 삶을 살아갈 그때 내 속에는 굉장하진 않지만 조용하면서도 평온하면서도 내 영혼 속에 인도하여 주시는 세미한 빛이 있었는데 그건 세미한 빛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평강의 길이 대단한 평강인 줄 아십니까? 이는 이어져가는 조용하면서도 내 영혼이 안정감 있는 그러한 세미한 평강입니다. 물론 때를 따라 이 평강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강과 같은 평강, 풍성한 평강을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세미한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섬에 나는 물과 생명수 강을 둘 다 읽게 됩니다. 그 섬에 나는 물,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게 되는 처음 걸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마음으로 주님께 묶어진 마음으로 내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는 섬에 난 그 물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도 그 섬에 나는 물을 더듬어 보는 이는 알아차립니다. 세미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성전과 제단, 그 다 섬에 난 물에 관한 일들입니다. 생명수 강에 가서가 아닙니다. 섬에는 주님의 생명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벌써 귀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면서 아 이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구나 벗어버리고 내가 양떼 먹이던 그 행편 그대로 간다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세미한 평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미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추구하지 않기도 하고 안으로 내면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건 너무 불행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날마다 있는 평상시의 일가생활 속에 끊임없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압왕 밑으로 피난갔을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몸만 평안했지 내 영혼 속에 조용한 주님의 빛 임하여 오는 주님의 조용한 생명력 이것 없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하였고 갓 선자가 모압 땅까지 가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란 말 듣고 위험도 있고 아직도 사울왕이 살아 건재한 것뿐이 알면서도 주님 음성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평온한 것보다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을 가겠다는 이 강한 마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숲불에서 궁핍 속에서 환난 가운데 살면서도 견딜만한 이유였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22장, 24장, 25장, 26장에서 다윗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면적인, 딴 말로 표현하면 내면적인 주님과 나 사이에 참으로 세미하고 조용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제사장의 죽임을 당할 때 거기서 한 사람 나와서 다윗에게 왔을 때도 너네 집안 85명이 죽은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20대의 젊은 나이입니다. 분을 삭히지 못해하는 그런 다윗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참으로 자리 잡아 있는 자였고 주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조용한 인격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벌쩍벌쩍 뛰는 그런 다윗은 아니었었습니다. 23장에서 영혼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왔을 때 벼르고 겨루고 이제는 이 기회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싸우러 난 다윗이 아니었었습니다. 조용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피하려 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의 조용한 이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제가 아닙니다. 이면적인 문제입니다. 24장에 동굴까지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곳에 들어왔던 사울, 마음만 먹으면 해치우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빛이 있었고 그 조용한 빛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25장에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옆에 양들이 많이 보이고 그가 노략질할 만한 그 모든 것이 있어 보여도 주님 모신 그 마음 가운데 묵상해서 나발에게 오늘 당신의 아들이 참 부족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영혼 속에 허락된 유일한 길이었었습니다. 26장에서 사울 왕과 3천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 보겠냐? 그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의 영혼 속에 임하여온 조용한 빛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다 세미한 겁니다. 이건 다 조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무자기에 있을 때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안에 피하여 있고 결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경외하며 존경하며 따르고 싶은 나의 주님, 이런 마음일 때에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오는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딴 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궁핍도 있고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참으로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딴 것이나요? 아니에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6장을 봐도 누가복음에서 9장을 읽어봐도 누가복음에서 10장을 읽어봐도 누가복음에서 12장을 봐도 누가복음에서 14장을 읽어봐도 17장을 읽어봐도 21장을 읽어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이 조용한 이 세미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짓밟힐 것 같아도 안 밟힙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나 사무엘상에 보이는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아가나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 알아서 겉으로 평안하고 겉으로 부유하고 겉으로 그 무엇이 있으면 마치 복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함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값진 생활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주님께서 엘리야로에게 나와서 서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산도 갈라지고 바위도 깨뜨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아직 여러분과 저는 그런 바람을 못 받지 않아요? 산이 갈라지는 바람을 봤나요? 바위가 깨어지는 바람을 봤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 강한 지진. 글쎄요, 그 지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3.5, 4.5 이런 거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형상이 전부 다 뒤엎어지는, 글쎄요, 엄청난 지진. 그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 강한 불. 그것도 그냥 불이 보이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의 불 같은 그런 불 아닙니다. 이건 전체가 호렙산의 불처럼 엄청난 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더라. 그러나 세미한 음성 그 가운데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과 나의 이 세미함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등한히 여기나요? 왜 무시하나요? 누가복음 21장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도 무시함으로 방탕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 중역이고 내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세상에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내 주님 바라보고 조용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 염리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내용은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존입니다. 그건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엘리야에게 늘 새로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르밧 가부디게 있을 때도 빈틈없이 함께 살아주셨던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미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 주님 모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우린 이 땅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주님의 조용한 생명과 평강을 쫓아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린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강한 삶을 써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목하다 보면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삶을 날마다 챙겨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명료한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노아가 동행했다는 것 겉으로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감옥 속에서의 요셉도 그러합니다. 야곱은 오늘 현실의 눈이 이끌려가서 이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스스로 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이곳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밤을 설치해가며 보낸 지가 오늘 밤이 열흘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이 지금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생기있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향하는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것 보면 하루하루를 시간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밤도 주님의 보좌를 향하는 나아가는 우리 영혼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강한 마음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냥 주님을 낭망해서는 이런 은혜 못 얻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란 40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백성됨의 특징이 뭡니까? 나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가 주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로 본다면 갈보리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됨과 그랬지 아니함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벗어나고 나 자신의 속함에서는 죽음으로 벗어나고 이제 사시고 참되신 주께 속하여서 저 이사야 40장의 뒷부분 말씀처럼 주님을 앙망할 때 보이는 환상도 아니고 이런저런 모습도 아닙니다마는 내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전마음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글쎄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오히려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솟아오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저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날도 이런 은혜는 이 세상에서 사실이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성도를 핍박했을 그때 그는 로마서 10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요?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에베소에서 다메섹까지 나아가면서까지라도 핍박하고자 했던 그 열심, 지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다메섹이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핍박하고자 그곳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원수의 길에 서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에 그 나의 하나님 감사한다 이 얼마나 친근하며 사실적인가요? 지금 살아있는 관계인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감상적으로 한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어려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참으로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그는 힘입고 있는 자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어떤 의미에서서 세상에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만은 참으로 모시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분이 얼마나 친근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겁니다. 이 땅에 권세도 없으시고 가진 것 없으시고 참으로 대적하는 자는 수없이 많이 있는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자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얼마나 살아 생생함이 있는 놀라운 삶인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다고 사는 그 생활 아니고 유대인처럼 열심을 낸다 한데 실상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고 참으로 어렵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 그거 아니고 사랑하는 마치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여 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인가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참으로 그를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많이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빌립 제자가, 이런 빌립 집사님이 아니죠. 빌립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마음도 많은 것이 참으로 전혀 관심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적인 확고한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 따르는 이것이 제자들의 3년 동안의 생활에 거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 향하여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물론 주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라는 뜻으로 물었을 때에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당신이 가져갔거들랑 나에게 돌려주세요란 그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할 그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반가움으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자로서 그의 영혼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난 이후에 그는 어정쩡하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주님으로 참으로 마음으로 추구하며 살아온 것 사실이었습니다. 복음 20장에 그가 이런 강한 마음으로 참으로 만약에 당신이 나의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들랑 내게 돌려달라고 말할 만한 이 강렬함은 그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왔는가를 회내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처럼 가깝게 산 위에서 함께 쉬지 못하고 또 주어진 식사 때 같이 함께 식사 못하고 그 거리감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었겠지만 그 마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한 것 못지않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산 것만은 사실인 줄 압니다. 우린 이곳의 조용한 진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어떤 굉장한 사람은 아니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인가요? 정상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그러한 영혼은 다시금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 나간 귀신이 돌아와서 다시금 그 나중 형편이 다른 귀신들과 함께 들어와서 어렵게 되었다는 복음서의 내용과 같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늘 추구하는 오늘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단다 할지라도 굉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진정 내 주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여 간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 영혼이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주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주님 모신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자세로 서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이란 무너지고 엎어지고 끊어지다 보면 정말 무덤덕하게 되기 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덤가에서 십자가 제때서도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토록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간 자는 아니되어도 내 영혼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여 간다면 여러분과 제 영혼은 나의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어제도 주님이었지만 오늘도 주님만이 내 영혼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주님 섬기고자 마음 써보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 누가복음 8장에서 그의 마음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오늘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기쁨한 줄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3년 내에 한 번도 붙잡아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을 정말 많이 힘입었을 줄 압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영혼에 참된 생명 되어주시는 은혜만은 여러분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둠에 짓눌리지 않냐고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은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다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코 허튼 것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요?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 만나 배울 그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구하여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히 존의 마리아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죄 많은 여인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인도 아닙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한 분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금 묵상하다 보면 대단히 귀중한 내용입니다. 가서 내 살았다 해라.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바로 가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을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가서 그리고 전하신 내용은 내 살아있다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이 내용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넣은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힘입어 보는 것 참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귀중한 의미를 진정한 마음으로 알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이 내용이 진정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좀 간편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먼저 인용하고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참으로 타는 그 영광스러운 버금수레를 보았을 때 사실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서 보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벌써 힘이 돋았습니다. 아니 요셉과 야곱이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직접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그 말만 들었는데도 야곱이 힘이 소생된 겁니다. 살았다. 사랑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서 보리라. 그때 야곱의 나이가 107살이었습니다. 참으로 노쇠한 할아버지인데 평상시에 정말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나 가서 볼 거다. 살았다는 말만 들어도 그때에 야곱이 있던 곳이 어딥니까? 헤브론 골짜기죠. 그러면 헤브론과 그 애굽과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살았다는 말만 들었지 딴 거 아니어도 좋았던 겁니다. 살았다는 말만 들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가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간단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부터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보다도 예수님 살아나셨단 말 분명히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가난 소식을 들은 야곱이 표현해 주는 모습이 제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야곱도 그 요셉의 그 야곱의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염소피를 묻혀서 가져왔기에 이거 얼마나 뚜렷한 죽음의 증거였겠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심부름 갔을 때가 17살이었고요. 지금 소식이 온 때는 요셉의 나이가 38쯤 됐을 때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의 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생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런 길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건 만약에 주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이고 온전된 관계라면 예수님 살으셨다는 말이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신 것 우리는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안 되지요. 12시간 안 되지요. 5시간? 글쎄요. 정말 적은 시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제 아들이 보이는 얼굴로 같이 계셔주시고 같이 주무셔준다면 좋을 텐데 천국은 분명히 안 갔었는데 왜 안 보이세요? 40일 동안 분명히 계셨는데 왜 안 보이세요?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훈련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재미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갈 동안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참 기쁨이죠. 우리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 건너기가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 길은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열 하루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래 할 거예요. 가자, 빨리 가자. 나 지금 생각은 요셉뿐이다. 할 수 있으면 빨리 가. 밤이라도 좋고 낮이라도 좋으니까 머뭇거리지 마. 빨리 가자고.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것도 가슴 속에는 힘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관심을 두었던 이들, 그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기쁘다, 예수님 참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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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평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좀 가다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설명할 겁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나에게도 친근한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머물러서 이것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로마서 6장에는 나의 옛사람 속에 머문다면 이 죄의 몸이고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그 생명 속에 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늘 살아계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 6장 지나서도 7장에서 육신 안에 머문다면 이건 하나님과는 참 무슨 관계지요. 어려운 관계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가할 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처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시는 주님의 영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온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름만 가진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하나님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에서는 벗어나지 않고자 온 마음을 묶고 가는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가능해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리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제물이 되라고요. 내가 어머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고 천국 가심을 보아도요. 나 육신 속에 머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진 분이라 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근거 삼고 살 때는 낮이든 밤이든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위한 산제물 되고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하나님을 향해서 산제물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이에요.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았다 그 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살았다 그 말이요. 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잊지 말 것은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그 살았단 말 듣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도 은밀히 보시면서 그 틀리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요셉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해도 시큰둥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갈릴리 가서도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시큰둥해서 고기 잡으러 가면 영혼은 안 돼요.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 할 만큼 사실 그들은 제자들은 딴 거 생각한 거 지금 없지 않아요. 그들은 죄다 버리고 주님 한 분을 믿고 따라온 이들이지 않아요. 주님을 참 사랑하는 이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갖추어야 될 정상적인 것을 못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별것도 아닌 조그만 이야기를 한 것을 용납해 주세요. 제가 국민학교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 큰 가게는 아니고요. 조그마한 포복 상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여객선을 타고 부산에 가서 물건을 떼서 와서 파시곤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여객선을 타고 가셨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것이에요.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찌 돼요? 누님은 어찌 돼요? 누나와 저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못할 이야기예요. 어머님 아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나, 누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루는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뭐 여러 날 지난 것은 아닌데 지나고 났을 때 어머님이 이제 그 배가 다행히 괜찮아져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왔어요. 저는 어머님이 살았다가 돌아오신다 그 말만 들어도 정말 좋았어요. 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그거인 겁니다. 주님 안 입어여도 주님 우리가 기대고 믿는 믿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에 주님 천국 가셔도 열흘 동안 아무런 성령의 기별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 동안 특별히 이들을 훈련시킨 것 틀림없겠지만 그건 우리가 정상적이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 없이 그렇게 허우적하게 살아요? 주님 부활하셨다 해도 그 부활하신 주님 알고 나서도 허우적하게 있는 것, 그 정상적인 거 아닌 거예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이 땅에 내가 사는 근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 없어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내 주님 맞아요. 당신이 내 주님인 이것 이외에는 우리 삶은 없어요. 어머님 끝났으면 우리 삶은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사나마한 우리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분 아니나요? 그런 분 아니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기가 차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가 차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리 막달라 마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깊은 이유가 이것인 줄 압니까? 압니까? 어머님이 그때 돌아오셔서 우리 집과 할머니 집 사이는 한 3cm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된 같은 골목이에요. 그 할머니 집에 오셔서 그 가져오신 사오신 그 천들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저희 어머님 가볍게 잘 우시는 분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그것을 한참 머느끼는 것 보았어요. 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바다에서 표류하셨던 거예요. 그 유격선이요. 전 정말 돌아가셨다 할 때는 안 봐도 끝남기고요. 살아계신다 할 때는 안 봐도 기쁜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덤다 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보좌의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아무런 내 마음을 살아남는 거무시 안 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건 정상적이라면 다행히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떠나시고 40일 계시다 이 땅 떠나시고 난 천국 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더라도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있더라도 아니 주님이 내 믿음이잖아. 보좌의 주님이 나를 모른다 리가 있냐. 그게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의 감옥에서 편히 잠드는 베드로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두께가 있다는 거요. 사실 깨어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려서 정신 차려서 더듬어 볼 필요 많이 있는 경우 없잖아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주님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아니고는 내가 어디 있냐고요? 누굴까요? 보좌의 주님 말이면 내게 누구 있어요? 어머님 끝났으면 우리는 행편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어머님 살아계셨기에 우리가 자랄 수 있었고 삶을 꾸려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보좌의 주님 아니면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구와 같음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적게 가겠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한 번 깨우쳐서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눈 떠 있는 시간 세상이 있지만 이것은 내게는 늘 가깝다는 그런 말입니까? 늘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 천국 가셨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얼마든지 딴 짓거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우리는 정상적으로 압니다. 오늘 특별한 어떤 것 못 없어도, 경쟁했던 역사 없어도, 주님 제 마음 어디 있는지 알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보좌의 주님, 제 주님입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나는 고아예요. 주님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 주님은 제 믿음이에요. 주님은 제 빛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호세아 사장은 그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이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목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넓은 초원을 열어놔도 주님 안 떠나고 주님과 함께 조용히 걷는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사장이에요. 호세아 6장은 세상이 어떤 것이 많더라도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내 영혼의 새벽별이란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거예요. 호세아 14장 말씀은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한 백합하고 주님은 금방 시들기 쉽고 금방 말라버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나의 은혜 이슬이래요. 이 허튼 말 같아 보입니까? 감상적인 좋은 말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사실이에요? 이거 아니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밖에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이것이면 살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살았다 그 말하기를 원치 않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근거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이라고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엉터리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참으로 그래요? 그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은 뭐요? 주님, 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제 아들을 많이 만나주지 않았던 것 난 잘 압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보이지 않으세도, 보이지 않으세도, 주님, 네가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마음도 아닙니다. 곁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주님 찾는다고 애설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내 믿음이에요. 그렇게 찾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기초 안 내주실까요? 주님이 나의 참되신 저 시편 131편 같은 다윗이 엄마 품을 찾듯이 조잘되는 그 말을 주님께서 들은 증문 체하실까요?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만치 않습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있어야 돼요. 저땐 아기가 어미 품을 찾은 것 같은 것이 주님 제 중심이에요. 그 시편 131편의 다윗의 중심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겠어요? 네 너무 엄청난 것 구한다 쓰겠어요? 우리 영혼에게 이것 없으면 되나요? 그거 안 돼주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 안 돼주면 호세아 사장은 뒤벗가 말한다면 또 호세아의 아내는 객길로 가요. 호세아 6장처럼 내 영혼이 나를 찢어버리고 죽게 속했는데 예수님이 그 품 안에서 나의 새벽대로 안 되어준다면 호세아의 아내는 또 객길 가요. 호세아 14장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 향하여 그의 백합화처럼 주님의 자비함과 인자함을 구하는 내 영혼 속에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끊임없이 역사하겠다는 주님 안대해 주신다면 호세아 아내는 또 깃길로 가야 돼요. 해답이 없어요. 어디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없다고요. 그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할 때에 내가 산 것은 너희들이 산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있습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온통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죽으면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대요. 이거 가져야 진정한 이 땅에 방황하고 이 땅에 허우적대고 이 땅에 어려워하던 영혼들이 마땅히 가진 거 아닐까요? 로마서 6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대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대요. 은혜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 중에서 관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 시편 138편 말씀처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내 머리털 혈이시죠. 나는 몰라도요. 내 의복이 낡아가는 것 그분께서 붙드시지요. 신발도요. 나에게 관계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하는 것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삭막하고 어려운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재물 되려 하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산재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넉넉해요. 넉넉해요. 온전해요. 사람을 말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요. 아니, 내가 육신 속에 뒹굴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바이스를 찐주하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참마음으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난 주님께 내 뿌리를 줘요. 나 육신에 근거 두지 않아요. 이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처음부터 뭘 하든 간에, 뭐 금식 기도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보려고 애태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요, 그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그 한 마음으로 속하다 보면 주님 주시는 주님의 영혼, 가난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상 뒷부분과 사무엘 하서 앞부분 사이에서 주님 함께, 주님 빼앗겼던 가족도 찾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계셔서 내 영혼의 마음에 법도 되어주시는 이 사무엘상 30장 내용입니다. 이런 길에 제가 서 있는데 지금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다고 이제 돌아와서 그 집 짓는다고 야단 안 칩니다. 나는 주님 떠나 이제 안 살아요. 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틀 동안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먼 길 돌아왔으니까 하루는 쉬었다 하지만도 다음날부터는 또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꿈쩍도 안 해요. 아마 3일이 가도 꿈쩍 안 했을 거예요. 그 뭐예요? 주님, 저 집이 나의 모든 것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난 주님 일었으면 일었을 거고요. 주님 행하시면 주님과 함께 움직일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 떠나요. 절대 주님 안 떠나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 떠나본 다윗인 겁니다. 그는 다윗은 주님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떠났지 않아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도 떠났던 다윗이지 않아요. 이제는 딱 붙들고 나 주님 안 떠나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도 안 떠나요. 이런 길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윗이 가져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모신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 모신 이 강한 마음으로 오늘 급박한 나를 부르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잡힌 자에게는 천국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은 세상의 번거로움과 세상의 바쁜 일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주장해 주신대요. 그 벌말이요? 그 가능한 말이요? 집은 다 불타버리고 애들과 가족들이 들어갈 곳도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께 매인 그 간절한 마음이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보좌의 주님, 내 주님이고 주님이 천국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옷을 찢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여러분, 사람에게 그냥 짓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 것,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왕, 물론 요나단 생각하면 그 가슴 찢을 듯 아팠겠죠. 그건 주님으로부터 눈물입니다. 주님, 사울왕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요나단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길보아산에서 대적에게 다 피하고 짓밟힘을 당한 그 모습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 아프셨을까요? 다이가 600명은 처절하게 웁니다. 이들의 눈물, 천사들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눈물, 하나님도 같이 함께 우실 수 있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무엘 하세에 주님께 속해 있었, 사무엘 상에 주님께 속해 있었던 그 모습과 사무엘 하세에서 그가 주님께 이끌려 그간 흔적을 본다면 이 짧은 시간 일일이 얘기는 못해도 그걸 더듬어 본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도 있고요. 의에 주리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마음도 있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 속에 살아있고요. 주님의 청결한 마음이 그들 영혼에 흘러감으로 참 아름답고 경건되고요. 합행케 하는 그 복된 마음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 주님 모신 내 주님의 뜻을 따라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오랬으며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건 부활의 영토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주의 심장으로 충만한 우리 말입니다. 친근함으로 내 아버지요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은 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뭐 부활주일 됐다 해서 이런 거 모르면 무슨 의미 있나요? 그리고 이곳에 한 가지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간다 하라.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다윗이 주님을 내 목자로 모셨을 때에 삶이 얼마나 선한 목자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이곳에서 역사는 동산은 전부 다 주님이 역사하는 동사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He makes me lie down on green pastures. He makes. 주님이 나라와 이건 푸른 초원이 눕게 하시는 겁니다.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He restores. 그가 해방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동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애들이 움직이면 고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 목자 되어주시면 양들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시편 23편은 이 땅에서만 그렇게 눌란져 사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목자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방향도 없는 것 아니고 세상은 오늘 참으로 영혼도 제대로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나갈 것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처럼 끝이 정말이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은혜 속에서 복된 영혼, 풍성한 영혼, 축복된 영혼 그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올라간다라 전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세 번째 말씀에서 대적만 이기면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이길 수 있어요. 나 혼자라도 엘리야가 아방을 이기듯이 이길 수 있어요. 다윗 혼자가 블레셋과 싸워 이기듯이 이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망대를 쌓아 올라가는 거요.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거요. 올라간다고 어렵다고 멈출 것 아니에요. 여건이 그러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올라간다라. 이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맹루하고 강한 내용인가요? 나 부활했다라 그 말 아니죠. 안 만나 주신 이유를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바로 너가 은밀 속에 붙들어라. 붙들어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스러운 영혼이 된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은밀히 보신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은밀히 계신다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만약에 은밀 속에서 내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모시지 못한다면 하나님 모시는 생활은 잘 못돼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복스러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최상의 기쁨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속죄 이끌려간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 속에서 내 하나님 모시고 늘 모시고 은밀 속에서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이 은혜 속에서 이 밝음 속에서 내 하나님 의지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하나님 기대하면서 때론 우리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이 궁핍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서 마음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것이 내일이요, 천국이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그렇게 살아주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부활과 나의 참된 근거임을 알았을 때 이것 없으면 6장은 안 돼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말키 그래봤자 예수님 없는 하나님 하는 것은 유대인의 열심에 불과해요. 뭐 금식해봐도 거기고요. 열심 내봐도 거기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밀 속에 누가 있어요? 내 하나님뿐이죠. 그 은밀 속에 누가 날 보세요? 하나님 날 보시는 거죠. 사람 보기에 이짓 저짓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주지 않는다 말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신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이 기쁩니다. 은밀 속에 계신 하나님, 죄게는 숨긴 바 못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치고 요한 1서 말씀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얼마나 축복된가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이 늘 모시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대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와 이 영광과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돼야죠. 세상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알찬 보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인 겁니다. 달리해봤자 그건 지나고 나면 아니고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이곳에는 정답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 이야기를 종종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만해도 되겠지만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는 주님의 문 밖에 계십니다. 그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또 영접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 모양이 그들 모양이에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면 넌 가련하다. 너 눈물었다. 너 벌거벗었다. 너 가난하다. 여러분 이 낱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환경이에요. 실상이에요.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벌거벗은 것과 참으로 이런 거 네가 알지 못한다. 근데 실상은 그러다. 여기에 사용된 낱말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Wretched, miserable, naked, poor. 여러분 이런 낱말들입니다. 아주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영접을 했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그 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그 안에 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 명료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성도들은 세상이나 자기 영역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 영역에 머물러면 레츠터 미저러블 이런 낱말들이에요. 가련하고 처참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머물지 않고 주님께 간 거예요. 주님께 속해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아래 자리잡고 난 이후에 그 포도나무로부터서 순간순간 참된 진액을 받아들이듯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로 연단한 그물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흰옷을 순간순간 제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 주님으로 인하여 안약을 순간순간 그 얼마나 그런 관계가 이어지냐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과 나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가고 있는 거요. 주님께 돌아와서 말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돌아와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이 그 말을 가리키는 거요. 예수님 영접했다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가련하고 처참하고 눈물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전적으로 주님 안에 간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강점을 두고 나누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살려준 거요. 새 사람 만들어준 거요. 부활하신 주님을 잊기 전엔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인용한 적 있지만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더 자상하게.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근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겠죠. 저주받은 자여서 좋은 것 오는 소식을 못 듣는다. 좋은 것 온다는 소식을 못 듣는다. 그리고 광야의 간조한 땅이다. 여러분 여기 간조하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parched places, 바짝 마른 땅인 겁니다. 그냥 뭐 땅이 아닙니다. 광야이면서도 바짝 마른 땅인 겁니다. parched places. 그리고 근근한 땅이래요. 이거는 소금 땅이란 뜻입니다. salt. 식물이 살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머리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런 척박한 영혼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 삼는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길을 기르고 계신 분은 전부 다 사람이지 새도 아니고 저 네 발로 기는 동물들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자기를 믿고 선 자예요. 그리고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것을 가진 거겠죠. 그거 우리 가질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세상의 무엇을 가져가지고 그걸 힘으로 삼아요. 사람 나 자신을 믿어요. 창세기에 제일 피해를 끼친 것은 쪽제비 아니에요. 고양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보면 사람 때문에 다 망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됐는데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2장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라. 그럼 내가 예수님 주로 믿었으니까 바로 그 안에 갑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같은 골로새서 2장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도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나 육적 몸 그거가 안 된다는 거요. 육적 몸을 입고 무할례로 살아간다. 그거 안 돼요. 십자가로 벗어버렸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참마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 라오디게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나는 주님에서 열심히 산다고 한다. 그 4대 교회에 죽은 것밖에 없는 거요. 뻔한 거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벗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가 된다. 와, 대단히 너무 귀하죠. 근데 그 주님을 왜 떠나요? 그 주님 없이 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해라. 주님 안에서 행해라. 너의 지금의 주소는 예수님 안이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잠깐만 머물지 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영원한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안에 쉬움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살아볼 만하죠. 계시록 2장과 3장 7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에요. 허리멍텅해서 다 죽은 행실, 잠든 행실, 참으로 주님께 대해서 미직직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 참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축복된 삶 속에 설 때에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존귀하고 값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은 절대 안 돼요. 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그 뿌리 박는 것도 잘못하고 서는 것도 잘못 서고 행하는 것도 잘못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안 되지요. 골로새서 2장이 이 놀람이 되었을 때에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은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내 생명이고 내 평강입니다. 이 땅에 나를 주장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이해 본다면 그 보좌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가까운지요. 우리는 그 보좌의 주님과 친근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 잡다 보면 야곱과 요셉보다는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야곱이 요셉의 그 그늘 속에 산다 하지만 요셉이 뭐 생명되나요? 요셉이 그 영혼 속에 주변의 환경의 평강은 주겠지만 영혼의 직접적인 평강을 주나요?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 속에 생명 주시고 평강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생명이에요. 15절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내 음성과 내 강구 들었습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허공이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사귐입니다. 어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다면 그게 싫은 거겠어요? 주님과 나의 기도가 그런가요?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골로새서 4장만 그렇게 말씀하나요? 빌립보 4장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해래. 왜 들어준다는 거죠? 영접에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써라. 항상 힘써라.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힘써 부르짖지 않는다. 어디 가서 쩔쩔 매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란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재직하실 때에 육군사관학교 규장승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은 민암흑의 청군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 지금 명리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예의가 될 것 같아서 민암흑의 청군이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아주 강렬하게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추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어찌 옳은 것입니까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벗을 작정을 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민암흑의 장군님은 이제 물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은 고듬과 참 울음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강직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요즘은 그분의 글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전에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언제나 살아있는 생생함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어느 대통령 때는 군 부대가 참으로 너무 나약한 자리로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교와 병사 사이에는 엄연한 규율과 참으로 그 뚜렷한 구분점이 명료하게 있어야 된다 말하면서 전쟁이 일나면 대부분 병사들은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장교 같으면 근총을 위해서 뽑아서라도 물러갈 수 없도록 독려해야 된다.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강렬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특전사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때 같이 대장을 근무했던 분 가운데서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낸 장아무개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예의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그 당시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전 아무개 씨께서 특전사의 사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대를 대대를 배치해 놓은 모습을 시찰하러 오신 거예요. 장 아무개 씨하고 여기에 민 아무개 씨는 대대장이었고 북에서 배치한 대대를 배치한 그 형태는 전혀 딴 모양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단장 시찰 옷에서 사단장님으로 오신 그 전 장군님께서는 두 대대장을 다 참으로 제대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분의 관용과 그분이 생각 있는 면모에 관해서는 언제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랬을 때에 전 사단장님에 관한 그런 아주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글을 쓰신 것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생각한 한 토막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민 장군님께서 아마도 그렇지 않은 인간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아지 못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단장으로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한 역할 속에 있을 그때와 온 나라 전체의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과는 가진 것이 다른 겁니다. 가진 것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다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착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생각할 때는 가진 것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도 그러고 그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래야 합니다. 가진 것 있다면 여러분 틀렸어요. 심령에 가난하면 안 될 거고요.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내 주님이 안 되실 거예요. 믿음에 선다는 말이 힘이 없을 거예요. 뭘 그리 가지고 있어? 주님, 전날이나 이제나 나 가진 것 없어요. 나 가진 것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더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그 말만 생생하게 여러분이 영혼 속에 남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영광은 있을 겁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벌써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신 복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에 본인 집에서 그 포도주를 즐겨 마시다가 포도주가 없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에 그 나름대로의 맛을 느끼고 즐거워하던 이들이 어느덧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아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밤중이라도 그가 공의 의원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고 애써 살아온 그의 삶을 인정이라도 할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산 것도 대단한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그 이상은 없지 않소라고 말하는 인생은 그런 것이란 뜻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놓은 다섯 남편 얻어보았던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내 남편 없습니다라고 표현한 말을 합니다. 아마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놓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더듬어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됩니다. 긴 날 동안 병석에서 고생과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놓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죄다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람을 봐도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본 그들 바라볼 때 사람들은 신앙인이 좀 더 벌쩍벌쩍 뛰어도 여전히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놓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명절 끝날 큰날인데도 그들이 여러 날 명절을 지켜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신선한 그 무엇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 속에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한 5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AD 84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동네 다음 저 동네 역사하실 때에 한때만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주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포도주가 없다 말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로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 보인 이에게 중생에 관해서 참으로 거듭난 놀라운 삶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딴 것을 다 말해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할 그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은 무기력한 그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의미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도 없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질고에 어려운 여건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의미 있는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다라고 아주 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까지 되도록 절기를 지켜봐도 아무런 하늘의 응답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끝날이지만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보라.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은 잠깐 동안 이렇게 세상의 으땀을 취하여 보고 가져보고 뛰놀아보고 뭐라고 이제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그렇게 기죽어 버린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만 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천국을 말씀하여 주시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서 21장까지 이 내용 속에는 이 땅 떠나가서 천국에 가서 뜬다는 그 내용보다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목마르고 넘어지고 설 수 없고 참으로 그러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편견됨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펼쳐보세요. 그 요한복음이 이 땅에서는 대충 살더라도 천국 가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 모세감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이 땅의 삶입니까? 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주의 말씀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맺을 수 있고 풍성히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제게 와서 그 처를 주와 함께 하리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보이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생생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게 평강을 준다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귀한 생활이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놀라운 생활은 전부 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만 빼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요한복음처럼 내가 어찌하고 내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내가 그분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을 증언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저런 문제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엄청난 귀한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으로 이와 같은 구주로 함께 살아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대단히 보람찬 삶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하고 사나마나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여러분의 섬김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도 보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진정한 삶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활이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 땅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사실이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둠 속에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그 어두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참된 삶이 있음을 우리는 온 기쁨으로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 보는 참으로 뜻깊은 마음 가져보기를 제 요한복음의 그 놀라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참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